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선교가 끝난 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벌써 오늘이 3월의 첫 금요기도입니다. 우리가 1, 2월을 돌아보면 굉장히 분주하게 국내에서 해외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선교지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는 이번 선교가 어떤 기억으로 남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번 선교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선교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선교를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올 겨울에도요, 국내에서는 목포, 장흥, 통영, 그리고 해외 선교로는 힌두권 선교, 캄보디아 선교, 일본 선교를 참여했는데요. 이게 선교지를 갈 때마다 각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도 다양하고 그 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에 가서는요, 오랜만에 그곳에서 직접 이렇게 간증과 그리고 사형리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불과 한 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직접 보고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다른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처음 인도에 갔을 때 제일 이렇게 당황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형리를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냐고 묻는데 그 인도 분들이 계속 교회를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하시는 거예요. 갸우뚱 이렇게. 그래서 아, 역시 이게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인도에서는요, 이게 예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은 계속 내가 믿겠다고 믿겠다고 하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던 거죠. 이번 선교에서도 정말 그렇게 감사한 갸우뚱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 가서는 이번에 반티밋이라는 지역을 담임선생님 모시고 같이 이렇게 방문했었는데요. 그 반티밋에서 그 불교 사원 바로 옆에 있는 그 공립학교에서 저희 선교팀이 사역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공립학교 학교가 끝나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교회로 초청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립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그 교실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준비한 공과를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지역을 방문하고 하면서 그곳 마을의 분들도 우리를 알게 되고 관계가 쌓여가면서 특별히 그 공립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믿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을 학교로 초청하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공립학교에서 불교 사원 바로 옆에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들어보니까 그렇게 우리 팀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초청한 공립학교가 두 개나 더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교를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선교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준비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각 지역에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선교라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는 것이 우리가 뭔가 노력하고 우리가 뭔가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되고 이것 자체가 우리가 감사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은 많이들 그렇게 선교에 참여하셨고 이번 선교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렇게 선교지에서의 일, 여러분 선교지에서 어떤 은혜를 경험하셨어요? 라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오히려 그렇게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일상에서 어떻게 살고 계신지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마 국내 선교에 참여하신 분들은 벌써 선교에 참여한 지 한 두 달 가까이 되셨을 거고요. 뭐 해외 선교를 갔다 오셨던 분들도 이미 선교 이후에 한두 주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셨을 텐데요. 여러분은 선교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선교지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유지하면서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곳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유튜브 뮤직에서 제가 잘 사용한 유튜브 뮤직에서 우연히 그 연극이 끝난 후라는 옛날 노래를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아마 이렇게 뭐 알고리즘으로 떴던 것 같아요. 평상시 같으면 그냥 아마 그냥 넘기고 지나갔을 텐데 유달리 그 노래를 그 가사를 이렇게 듣는데 저한테 그 가사가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제가 한번 그래서 그 가사를 써왔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찬양, 아, 찬양이 아니죠. 이 노래를, 가요를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옛날 곡이어서 막 리메이크 되거나 이렇게 영화의 삽입곡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제가 부르진 않을 거예요. 뭐, 연극이 끝나고, 이런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연극이 끝나고 나면 난 뒤 혼자서 객석에 남아 조명이 꺼진 무대를 본 적이 있나요? 음악 소리도 분주히 돌아가는 세트도 이젠 다 멈춘 채 무대 위엔 정적만이 남아있죠. 어둠만이 흐르고 있죠. 배우는 무대 옷을 입고 노래하며 춤추고 불빛은 네온을 따라서 바삐 돌아가지만 끝나면 모두들 떠나버리고 무대 위엔 정적만이 남아있죠. 고독만이 흐르고 있죠. 이 노래의 가사를 들으며 문득 선교를 마치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화려한 연극이 다 끝나고 그 텅 빈 객석에서 그때의 그 화려함을 기억하면서 뭔가 좀 고독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선교지에서의 열정과 막 뜨거웠던 은혜는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 또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지친 채로 그저 다음 선교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이 그렇게 뭔가 화려했던 일주일, 뭔가 하나님과 뜨거웠던 일주일을 기억하며 그저 그것은 과거의 일로 그냥 추억으로만 남긴 채 답답하고 힘들게 힘겹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계실까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제가 이렇게 짧지 않은 기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정말 깨달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진리 하나를 여러분과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요 선교지에만 계시지 않고요 우리의 직장과 우리 학교에도 함께 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의 집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나눠볼까요? 하나님이 니네 집에도 살고 계신데 여러분 근데 이것이 그저 웃고 넘길 일은 아닙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마치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지역에만 특정한 지역에만 계신 것처럼 굳게 믿고 살아갑니다. 선교지에 가야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아니면 오늘처럼 예배당에 나와야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 일상 가운데서는 그저 내 힘으로 아등바등 버티다가 하나님 없이 그저 외롭게 나 혼자 살아가다가 내 힘으로 겨우겨우 버티다가 일주일에 하루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주님 내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돌아왔습니다. 날 좀 위로해 주세요. 라고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그분께 위로받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번 주는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셨습니까? 혹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오늘 여기로 예배당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그저 어제 오늘 그냥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이처럼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에만 계신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본문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29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자기들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포로로 다른 나라로 끌려올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예언자들이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망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들의 바람을 담아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이후에도 너희들 곧 돌아가게 될 거야, 하나님이 곧 돌아오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 거짓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전혀 해석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 거룩한 예루살렘 성, 그 성전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이 하나님 없는 이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자신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그들 가운데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 포로로 잡혀간 것이 그저 바벨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곳에 이렇게 끌려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니네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잠깐 딴 생각했더니, 야, 일이 이렇게 됐다. 야, 미안하다. 내가 곧 어떻게든 바로 잡아볼게.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포로로 잡혀온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 상황이, 그들이 정말 해석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것조차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었다라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과정 가운데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로서, 통치자로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의 주인 되시고 이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어떤 교회의 주인이나 믿는 성도들의 주인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각자 각자를 지금 여러분들이 속한 그 가정으로, 그 직장으로, 그 학교로, 그곳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연에 의해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닙니다. 아마 제가 이런 얘기하면요,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제가 그때 수능 조금만 잘 봤어도 지금 이 학교에 안 와 있어요. 아, 목사님, 제가 지금 이직을 준비 중이거든요. 여기가 아니라 다음 직장이 하나님의 뜻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의 삶을 우연에 의해서, 그저 우리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살아가게끔 방치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때로는 지금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 직장을, 그 가정을, 그 어떤 관계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굉장히 이렇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보내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많이 부르는 곡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금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가 흔히 선교지에 가서 이런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지로만 그렇게 보내실 뿐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가 속한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내가 속한 모든 관계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동일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를 각자가 속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로 보내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앞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포로된 곳으로, 그 바벨론으로 그들을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격을 한번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너희가 거기서 털을 닦고 살아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충격을 느끼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별거 아니잖아. 뭐 집을 짓고 거기서 작물을 기르고 결혼하고 살아가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에서 살게 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멀지 않아서 자기들을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기대가 있었습니다.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잘못했지. 아,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금방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야 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기대감을 가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가 그 땅 가운데 털을 일구고 집을 짓고 결혼을 하고 자녀들도 결혼하게 하고 거기서 번성하고 거기서 너희 수가 줄어들지 말게 하라. 너희가 거기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70년의 기간에, 그 짧지 않은 기간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며 그곳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연타를 맞고 막 어질어질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들을 포로로 삼아간, 자기 나라를 침략한 그 바벨론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것은 굉장히 힘든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도 모자라서 이 나라가 평안하도록 이 나라를 축복하라고 그것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막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형벌로서 그 땅에서 살게 하시고 그 땅에서 너희가 한번 이렇게까지 힘들어봐라고 그 바벨론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실 것인가요? 아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절 더 내려가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지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형벌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평안하게 하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 정도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저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가둬두고 사실 일상을 살아갈 때는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그 성전이라는 특정한 장소에 가두어두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 공간에 갇혀 계시지 않고 이방 땅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그들 가운데 알게 하십니다. 에스겔 1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 포로 생활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이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과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전이 없는 이 이방 땅으로 가서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친히 너희에게 그 이방 땅에서 너희에게 성소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진 것처럼 보이고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다시금 경험하고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 그 반복되는 삶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저 이런 교회 공간에 예배당이라는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좁은 영역, 특정한 시간을 벗어나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을 연습하길 원하십니다. 그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그럴 때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직장 생활에 충실히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학생으로서 학생의 본분에 충실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로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일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현장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현장인 것을 믿습니다. 그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그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때로는 너무 버겁고 너무 힘든 그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그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할 텐데요, 그 똑같은 태도와 심경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결코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도 함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날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할 때만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내가 관계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내 삶의 무게가 너무 어려워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도전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플러신 학교의 총장을 역임하신 그 마크 레버튼 교수님께서 제일 소명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의 한 구절을 제가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소명이 있다. 삶의 모든 부분, 즉 크고 작은 일에서도 가족, 이웃, 원수에게도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실천하며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소명이다. 우리는 흔히 소명, 부르심,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지금 내가 하는 일과는 상관없는 다른 일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뭔가 내가 잘 준비해서 언젠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내가 뭔가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내가 언젠가 저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야지,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과는 상관없는 그 언젠가 어느 곳에서 하는 일을, 뭔가 다른 헌신을 소명이나 부르심이나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우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신 일을,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는 작은 일들을 실천하십시오. 때로는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그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겨운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미소를 지어주고 격려하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십시오. 이곳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기대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임을 믿고 기대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학부에서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그 심리학 개론 수업을 들으면서, 처음 심리학을 배우면서 가장 저에게 그 인상 깊게 다가왔던 개념이 변화맹, change blindness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말 그대로 우리 눈앞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걸 분명히 쳐다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없는 일처럼,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시면서요, 교수님이 비디오, 짧은 비디오 클립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영상을 이렇게 틀어주시기 전에 교수님이 그 학생들에게 이런 그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조금 이따가 이제 영상을 틀어줄 건데, 이게 한 3분짜리 영상인데, 영상을 보면 사람들이 농구공을 주고받을 거야. 그러니 이 농구공을 몇 번이나 주고받는지 한번 세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영상에서요 한 5명 정도가 이렇게 등장했고요, 공도 그냥 하나가 아니라 한 두 개를 이렇게 서로 주고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해서 그 패스를 이렇게 셌어야 돼요. 영상이 한 2-3분 정도였는데, 2-3분 정도 이제 영상을 틀어주시고 교수님이 다시 나와서 학생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당연히 우리가 기대한 질문은 패스를 몇 번 했을까요? 를 저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엉뚱하게 혹시 이 영상에서 고릴라 지나가는 거 본 사람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게 그 한 70명 가까이 듣는 대형 강좌였어요. 근데 다들 뭔 소리야 하는 표정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영상을 다시 이렇게 틀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다시 보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막 소름이 돋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상을 보는데 실제로 고릴라는 아니고요. 고릴라가 나타났다면 사람들을 해쳤겠죠? 이렇게 고릴라 탈을 쓴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멀리서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패스를 주고받는 그 중앙을 이렇게 지나가요. 그런데 그 영상을 70명이 봤다고 했잖아요. 누구도 그 영상 가운데서 고릴라가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다 잘 이렇게 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변화맹이라는 개념을 가르치는 게 뭐냐면, 실제로는 우리가 기대한 대로, 우리가 집중한 것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만 우리가 보는 편향이, 그 편향이 있다라는 것이 이 변화맹의 개념이었습니다. 아, 제가 심리학 수업이었는데요,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분명히 보면서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까요? 그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거든요. 그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일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학교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라고 믿고 여러분의 일상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대부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혀 기대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그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기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음 주 한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저 교회에서만, 믿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서만, 어떤 특별한 시간에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소한 나의 일상 가운데, 가장 평범한 관계 가운데, 정말 내가 어디 미용실에 가고, 내가 친한 친구와 대화하고, 내가 가족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의 삶이 선교지에서만 하나님 경험하고 그때 뜨거웠던 추억으로 힘든 일상을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하나님과 매일매일의 삶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고 싶은 찬양은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 고백을 담아서 제안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지난 1월과 2월 방문했던 그 겨울의 선교지를 기억하며 그곳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포와 장흥과 통영과 대만과 일본과 캄보디아와 미얀마와 인도와 태국과 그리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방문했던 연계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의 목회자를 위하여서, 그곳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그들이 지치지 않고 하나님 그 곳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는 하나님의 건강한 몸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이 그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막연히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방문했던 그곳을 기억하시고 그 땅을 위하여서, 그 교회를 위하여서, 그곳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여러분이 선교회에 동참하시지 않았던 분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함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우리가 방문한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고백을 담아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